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시고 기적과 성실함으로 저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야합하여 이제 반복되는 재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쉬운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성경 속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뻔한 일을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우리를 놀래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스라엘은 하지 못한 것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을 아직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뻔한 것을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뻔하다고 생각한 것이 속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명분이나 개념으로 알리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우리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맛을 보고 보게 하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의 증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그 본문을 담아내는 문맥, 정황에 대한 이해를 꼭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본문을 담아낸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후 사정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곡절도 없는 기이한 불연속적인 반복되는 그냥 개념이 될 것입니다.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본 자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돌아섭니다. 반복적으로 그리합니다. 단절이 사사기의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연속 선상에서 돌이킵니다. 반복되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연속적으로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담기 위하여 우리의 불연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거듭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힙니다. 성경의 진리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 텍스트를 담는가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황과 본문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인문학에 있습니다. 비난하려는 것 아닙니다. 인문학은 텍스트는 없고 컨텍스트만 있는 것입니다. 정황은 있고 답은 없는데 그 답은 이중적입니다. 인문학이 가지는 텍스트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테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텍스트도 말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텍스트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축하시나, 제가 말하는 컨텍스트는 아직 우리 단어가 정확히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황이고 문맥이고 배경이고 무대고 그릇을 종합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구별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제일 제가 봐서 좋았던 예는 일본에 있었던 메이지 정부입니다. 메이지 유신. 무력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근대 사회 국가, 민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만들었죠. 그런 메이지 정부의 출현은 그 컨텍스트에 아주 좋은 그 범례라 그러나요? 모범적인 예인데, 왜냐하면 각본을 짜고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냥 생겨나 버립니다. 왜 생겨나는가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컨텍스트의 특징을 알게 합니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대로라면 전쟁이 없어서 평안하게입니다. 그런데 페리가 서양 증기선을 끌고 일본에 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무력 시위를 하죠. 포를 쏩니다. 일본은 근대 이전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듯이 자기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또는 이웃나라가 있는 줄 알아도 자기 나라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또 우월감이 있었죠. 특별한 우월감은 무사도일 것입니다. 목숨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각오, 그리고 검술이라는 전투력.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 우월감인데, 아니 뭐 칼을 휘두를 거리 내에 있어야 칼질도 하는 거지 저 2km 밖에서 포를 꽝 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부가 손을 들고 개항을 했죠. 그러자 이제 전국이 들끓게 됩니다. 왜요?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국민들이 합의해서 세운 정부가 아니라 무력으로 세운 군사정권입니다. 왕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이 막부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권력은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이긴 도쿠가와 파에서 독점한 것입니다. 그때 패배한 측은 전부 떠밀려서 귀양살이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먼 곳,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규슈 지방, 가고시마를 그 지방 수도로 하는 규슈 지방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배를 당한 그 집단입니다. 그 번을 사스마 번이라고 합니다. 사스마가 가장 당시 이 막부에 대하여 이제 그 마음속에 증오를 갖고 있고 원한을 갖고 있죠. 그런 번 중에 하나가 조슈하고 도사. 이렇게 대표적인 메이지 정부를 탄생시킨 큰 세 번이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못마땅했는데 막부가 외세에 힘을 못 쓰고 손을 들자 빌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막부를 압박하고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 번이 앞서서 자기네들의 구원을 푸는 보복의 행위였고, 거기에 힘을 실은 것은 전국에서 벌떼같이 일어난 지사들인데, 지사란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이 체제로 계속 가면 관세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문에 부사 집안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에, 양반 집안에 장남만 가업을 잇고 유산을 받고, 차남부터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래서 차남부터는 뭘 하냐 하면 서당 훈장이 되거나, 일본엔 검도가 유행했으니까 검술도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호구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양반집이라면 누구나 검술을 하고 칼을 차고 다니는데 밥 벌어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떠돌이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 잘 아는 대로 낭인이라고 합니다. 낭인. 그들이 이 닫힌 체제 안에서 설 곳을 잃던 차에 나라가 흔들할 사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전부 교토와 오사카, 에도로 올라와서 난리에 편승합니다. 언제 죽어도 좋은 겁니다. 무사도라는 이름으로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한 칼질 하보거나 죽자. 이런 당시의 시대상과 접목이 되어 막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막부가 항복하고 정권을 내놓아서 메이지 정부가 섭니다. 그래서 원하던 도막, 막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실현이 되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누구로 그 자리를 앉혔겠습니까? 조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번의 중신들 혹은 추앙받는 영주들로 참의원들을 삼고 참의회를 만들고, 원로원이죠. 그리고 각 부서의 장관들과 국장들을 임명했는데, 모여보니 나라라는 게 직위와 인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놀란 것은 나라라는 게 뭔지 아직 모르던 그 시대에 나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라라는 게 별것 아니고 관료들의 집단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국력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란 숫자가 아니라 국가를 이해해야죠. 국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쓸 힘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일본 역사상 가장 불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뭐냐 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하나로 묶고 외세를 물리친다. 그걸 그 일본식 표현으로 존왕양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높이고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친다. 양이, 서양 놈들은 오랑캐다 이거죠. 존왕 양이.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세웠더니 서양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는 예전보다 더하죠. 그래서 서둘러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위하여 실무자들을 서양에 파견합니다. 사찰단이, 시찰단이 서양을 갔다 오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 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관료들 중에 절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고 절반은 외국에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중에 대립이 일어나는데 앉아있었던 자들은 자존심에 묶입니다. 우리 대일본이라는 자존심에 묶이고 나갔다 온 사람들은 공포에 묶입니다. 나가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국력, 그 다음에 군사력이 얼마나 크며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경쟁적인. 하루아침에 일본 같은 거는 한 입에 삼키울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돌아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겪죠. 나라를 키울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사스마번이, 우리 이러자고 혁명 일으킨 거 아니다. 왜 나라가 멋대가리 없고 힘이 없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허약한데, 이제 막 세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나갑니다. 무사들은 전쟁을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결기와 전투력이 있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사스마 번하고 싸워야 할 나라의 군인들은 농민들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징집을 해서 총을 들려서 싸우게 합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전투만 일어나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뭐 고함 소리 하나만 들으면 도망갑니다. 그 전쟁을 1년 동안 해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어떻게요? 진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요? 사스마가 늘 이겨서 전력 손실이 대비가 1대 10입니다. 자기네 하나 손실을 입을 때 상대방 열을, 20을 살상하는데 국민군은 계속 오는 겁니다. 전 국민을 불러 모아서 계속 갖다 댔으니까요. 여기는 이기고 손실이 하나 생겨서 결국 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피폐해지죠, 당연히. 그러나 뭐가 생기느냐? 국가가 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국민의 의무가 뭔가가 생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럼 국가를 이해하고 국민된 책임을 하는 게 텍스트냐? 아직 이릅니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더 갑시다. 한국으로 와보십시다.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일제강점기로 시작합니다. 억울하죠. 간신히 해방이 되자 6.25가 터집니다. 우리는 모르는 전쟁입니다. 왜 그게 전쟁을 했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어나죠. 죽어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죽어난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죽어나는 게 무슨 LG가 두산한테 역전패했다 이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얘기가 다릅니다. 야구 방맹이가 아닙니다. 죽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죠? 우리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뭘가 생겼죠? 반일 친미가 생겼습니다. 그게 텍스트냐고요? 아니요. 역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로는 텍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그게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간단한 컨텍스트의 전환으로 인간이 평화와 정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건 아직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텍스트로 가는 거는 잠깐 접어놓고 이 컨텍스트가 우리가 예상치 않은, 원치 않은 길로 이렇게 일어난 것, 거기에 중요한 컨텍스트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뭘까요, 지금? 그들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 놔둔다. 그 불협화음이 내내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결정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것으로 컨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야죠. 그리고 그 항복이라는 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의 항복이었죠. 처음에 시작한 것 같이 하나님은 명분과 힘으로 당신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납득을 요구하십니다. 그 납득을 위하여 컨텍스트가 아주 쉽게 현실과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황, 이해할 수 있는 전후, 이유, 설명이 주어집니다. 사는 설명입니다. 사사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의 실패를 이렇게 핑계댑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바람에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 변명은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분명한 컨텍스트로 조종을 하고 강요를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입니다. 그러나 그 왕정은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사기 그 뒤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왕정을 가지지만 실패합니다. 포로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왕이 있다 없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은 텍스트가 아닌 것이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정체성과 진정한 텍스트는 뭐냐? 그것은 포로기에 드러납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 율법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제사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외면하고 자기 신을 섬길 제사 제도와 장소를 가질 수 없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율법으로 밀려납니다. 율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며 자기네들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다른 모든 신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요구, 그 도덕성, 종교성,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안 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해했으나 그 정체성을 실현시킬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아는 한 걸음이 더 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오자 죽여버리거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아는 것으로 자랑했죠. 아는 것으로 행하진 못하고. 율법의 무서움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를 밝히는 맹렬한 공격성을 가집니다. 어떤 공격성이요? 네가 아는 것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공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보다 높습니다. 사랑이니까요. 법은 강제력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도덕은 자발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벌써 했습니다. 내면적 자발성을 가지지 않고 도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훨씬 더 큰 내면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인간에게 없다를 고발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 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메이지 정부가 어쨌단 말이고 한국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억울함과 6.25 사변은 무엇이며 사사기에서 겪는 이스라엘 포로를 당하고 예수를 죽인 건 다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한 공포,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공포, 외부적 공포가 아니라 내부적 공포. 인간은 모든 것을 왜곡하며 부패시키는 주체라는 사실,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인문학은 컨텍스트를 갖고 이걸 만들죠.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을 쫓아가 보시면 나중에는 조롱을 합니다. 예술의 어느 경지를 넘어가면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부숴버리죠. 소원은 있는데, 감각은 있는데 생명과 진리를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자기 악기를 부셔버립니다. 현대음악이죠. 피아노 밟기, 기타 부시기, 광란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공포는 무엇입니까? 1번이죠. 니들이 왜 넋이 빠져갖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냐. 1번은 어려운 일이, 내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 치자는 얘기로 덮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메이지 정부 때도 한국을 치자였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는 하지 말자는 사람입니다. 사이고가 치자를 해요. 사이고가 최고의 메이지 유신의 영웅, 일본 지사들의 그 우상. 무엇 때문에? 자기 가족 살리려고 이웃집 치자고 그럽니다. 근데 모르고 그럽니다. 그 공포가 있다니까요. 인간 존재에 대한 공포가, 그게 텍스트라고요. 인간은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불교가 정답을 하나 알죠. 인간은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눈 감고 살고 입 열지 마라. 너는 없는 거다. 그게 불교의 결론입니다. 진리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일 친미는 뭡니까? 여보세요, 그때 악수표 밀가루 먹고 살아났어요. 악수표 밀가루 모른다고요? 그럼 할 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한정의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주어졌어요. 밀가루 부대 악수하는 두 손, 손목 뒤에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 있는 것,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받는 거죠. 무한정으로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이 좋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잘하려고 한 게 아니다를 알게 돼서요, 더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과 착한 나라는 없다를 드디어 알게 됐죠. 반미라고요? 여보세요, 그렇게 들키면 안 돼요. 커야 돼요. 얕보지 못하게 커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정체성은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자리를 책임 있게 지키라고요. 반일 친미 갖고 다 되지 않아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힘을 가져요. 무슨 힘? 자존심을 가질 내용. 그걸 지킬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텍스트의 진정한 핵심이 묻어 들어오죠. 누가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가? 예수로 안내하죠. 그게 기독교예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공포를 모르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필요한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사활이 달린 문제의 구원자예요. 다른 걸로 달콤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그 표현이 길 안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텍스트의 종점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요? 그건 이 텍스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큰 이 존재의 가치와 운명에 관한 것이죠. 존재의 주인이 바라는 목적에 관한 것이죠. 그 텍스트를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서 항복해야 되는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온다면 그런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다. 그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컨텍스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 조건을, 환경을 바꿔놓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가 능력자이고 힘을 갖고 오시는 줄 알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이 가지는 이 수수께끼를 아시겠죠? 왜 기독교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지,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해하시겠죠? 진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한 예수 믿는 것의 영광과 가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이상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고 놀라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그 우리가 만든 사사기에 드러나는 본문같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선택하고 허비하고 낭비한 나날들이 그냥 낭비로 끝나고 다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일하십니다. 우리의 낭비와 왜곡과 기만으로 인하여 그가 보내신 구원자가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죠. 모두가 손을 들어서 교회를 꾸짖고 교회 안에서도 겁을 내고 왜 그러니까 그랬어라는 그 비난과 채찍을 예수께서 받으사 그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겁내고 도망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게 사사기죠. 왜? 그 컨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는 담기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는가? 아니, 너 알아먹으라고. 네가 간 길, 네가 한 일, 네가 생각한 것, 네가 결정한 것 내 따라 들어와 일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사기죠.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죠. 인간에 대한 공포,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답을 주시고 우리를 두들기고 계셔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십자가가 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밉니다. 어떻게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으로. 그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게 하십니다. 왜 그 정도에서 그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나라를 위하시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하시게 그렇게 어떻게 합쳐서 세종대왕 박정희 무슨 이렇게 묶을 수는 없으셨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시대에 찾아오사 그 인생을 함께 겪으시고 질문에 응하시고 도전하시고 놓아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즐거움이죠. 사사기가 복음서와 나란히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한탄하게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의지를 가진 것이요 성의를 가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지와 성의를 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지위, 현실, 형편, 여러분이 당하는 고뇌, 갈등, 공포 감내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담으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 속에 사실은 우리의 한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성의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무진장한 손길 위에 있습니다. 우린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컨텍스트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웃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